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하실 때 그저 여러 사건들을 임의대로 순서 없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하실 천국의 복된 현실을 미리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모든 가르침과 이적들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 가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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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고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모든 흐름이 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고요.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현실의 빛에 비추어서 다 해석되고 이해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러해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향하여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취되고 완전히 드러나는 현실을 미리 가르쳐 증거한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과 천국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도요, 결국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설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하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은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이러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은 온통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다 자기 정욕을 따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따라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도 다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현실과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고 그것을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도 자기들 멋대로 믿기를 원하고요. 온통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이랬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비록 그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는 것으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천국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영의 생각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뭐죠? 아무리 영의 생각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구하며 전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전도는 성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7 through 9.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모든 죄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도 없고요. 분별하고 싶지도 않고 분별할 수도 없다. 관심이 없어요. 온통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즉, 영적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된 것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눈을 뜨거나 귀를 열어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과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죠? 뭐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벙어리로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뭘로 말씀하세요? 영적 사망. 다시 말하면 완전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그리고 완전 무능력. Total inability.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도 이것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인지, 육신으로 가득 찬 생각인지,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구원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영적으로 죽은 소망 없는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절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이루시는 우리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눈만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귀머거리였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다시 살려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새다에 오시고 사람들이 맹인, the blind,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두 번에 걸쳐 그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심으로 그 눈이 뜨여지고 그가 밝히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이 향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후에는 이제 가서 전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이적이 알려주는 구원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어려서부터 눈먼 맹인이었던 자를 도와주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세상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의 약속을 따라 마침내 메시아 곧 구원자께서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임하셨음을 알려주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Isaiah chapter 35, verse 5 and 6.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언제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 이것으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귀머거리여 벙어리였던 자를 고쳐 그 귀와 입을 열어주셨죠. 그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는 사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메시아께서 오셔서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내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증거이지만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뭘 알려주는 것인지를 이 이사야서에서도 풀어주세요. 그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누릴 것인가? 그 구원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는데 곧 뒷구절인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saiah 35, verse 10.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앞구절에서는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눈과 입이 열려 다시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10절에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것.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간다.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적으로 귀머거리 된 자를 다시 듣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벙어리 된 자를 다시 말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소경된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구원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지고 새 생명을 얻어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냥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도 눈먼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눈 뜨게 하실 수 있어.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믿음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나 벙어리나 귀머거리 된 자들이 비록 육체적인 눈과 귀가 와 입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과 귀와 입이 열려 구원받고 천국에 속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는 사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것이 해결 안 돼도. 따라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눈먼 맹인 귀머거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못 봤습니까? 못 들었나요? 육체적으로는 다 보고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 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쳐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완전히 성취하실 거예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장차 구원자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맹인된 자들, 그러니까 눈을 the blind, 소경된 자들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도요, 그 육체적인 현실로 알려주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2절, Isaiah 59, verse 9-12.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보면 맹인의 현실을 알려주세요. The blind, the reality. 소경의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소망 없는 죄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이전이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the blind, 맹인으로 알려주십니다. 죄인들이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다. 왜? 맹인이거든요. 죽은 자 같고 캄캄한 가운데 행하며 넘어지는데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죄의 어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완전 타락하고 완전 무능력한 소망 없는 죄인들의 상태를 영적 소경된, 맹인된, the blind, the spiritually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맹인된 것에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가 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 Isaiah 42 verse 6 through 9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 오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 그들을 어두운 감옥에서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새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친히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시 산 자들이 들어가는 곳, 다시 말하면 다시 보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소경된 것에서 눈이 뜨여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귀머거리였던 자들에게서 다시 귀가 열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벙어리였던 자들에게서 입이 열린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자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눈을 떠서 뭘 보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귀가 열려서 뭘 듣게 되는 자들일까요?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입니다. 입이 열려 누구를 노래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자들. 그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 소경된 것에서 눈이 뜨여진 자들이고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눈이 뜨여진 자들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신 제자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인 것도 모르는 자들. 나면도 눈이 띄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소경인 상태라는 것도 모르며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눈도 뜨게 한 번도 뜬 적이 없는 자들이 우리는 본다. 말이 되냐고요. 보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죄의 어둠 속만을 헤매며 멸망으로 가야 했던 영적 소경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셔서 다시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빛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빛의 나라인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눈이 뜨여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다시 맹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게 뜨여있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우리의 부르심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 8 through 11.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창망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전에 보지 못하여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보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낮아져 섬기고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세워주는 삶.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삶. 이것이 빛의 나라인 천국의 삶이고요. 다시 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밝히 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천국에는 소경이 없어요. 맹인들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천국은 보는 자들이 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고요.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도 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증거하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신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밝히 보고 누리고 순종하고 증거하며 영원토록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천국은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 소경되어 살아가는 순간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에 Revelation chapter 21 verse 23 through 25.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 다시 보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어둠이 없는 현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이 되어서 항상 비추시는 현실, 그 현실이 천국에 가면 또 누리겠지만 이제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게 하셔서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에 거할 수 없다고 하세요. 어둠의 일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맹인처럼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 수 없는 자들. 눈이 뜨여져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뤄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인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만 보여주시지 않고요. 그 과정을 보여주세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대어 안수하며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또 마치 우리가 그 귀머거리 벙어리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고치시거든요.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wonderfully, fearfully. 신묘막측하게 그를 새롭게 자기 손으로 지으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렇죠? 그첫 번째 창조의 모습처럼 이 소경된 자도 새롭게 빚어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새 창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 과정에 좀 우리의 질문이 생기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기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Verse 23-25, Mark chapter 8.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형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이 과정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십니다. 한번더 이적을 베푸실 때에 단번에 하시지 나눠서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 안수하셨을 때 눈을 뜨게 하셨지만 사람들을 보는데 뚜렷하게 보지 못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희미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안수하시자 그때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한 번도 이적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시며 두 번에 걸쳐 이적을 베푸심으로 고치셨을까? 한 번에 고치기가 힘드셨을까요? 너무 중해서? 예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고치기가 한 번에 고치기가 힘이 드셔서 두 번에 걸쳐 손을 대어 고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맹인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단번에 눈을 뜨게 하면 충격을 받을까 봐. 두 번에 걸쳐, 조금만 먼저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완전하게 보게 해주시는. 그러신 걸까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는 그 문맥들과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냥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죠. 흐름이 있어요. 누구하고 연결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보게 하셨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잘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닮아 있는데 차이가 있죠. 이들은 아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소경된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 소경이 희미하게 보다가 밝게 보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의 현실이 완전히 다 밝히 드러났나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희미하고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사역에서. 아니, 전체 구원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progressive revelation of God's redemptive history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구원의 현실을 창세기에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알려주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 완전히 드러내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도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도 모든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다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즉 모든 구원 역사나 예수님의 사역도 희미한 것에서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는 분명히 현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인 소망 없는 죄인의 상태는 다 같아요. 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은 다시 살려 그 눈과 귀를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 소경으로 어둠 속을 헤매는 죄인들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다가 멸망으로 갈 겁니다.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고 조금씩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십니다. 옮기셨고. 그래서 아직은 제자들에게 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신의 모습도 나오고 예수님도 부인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뚜렷하게 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구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마가복음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을 누가 하죠?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못 봐요. 아직 희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가는 길을 막고 배반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욱 뚜렷하게 보도록 인도해 가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세요. 그게 이제 9장의 사건이거든요. 8장 뒷부분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나눌 때 그 사건을 통해 이제 반으로 나누는 것도 되거든요. 마침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심의하던 것을 더욱 뚜렷이 보고 듣게 하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Mark chapter 8 verse 29 through 31.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눈이 뜨이자 비로소 가르치셨다 십자가 복음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뒷구절에 보면 이제 볼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막습니다. 이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못하리다. 항변해요.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눈이 뜨여졌다면서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직 뚜렷하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눈이 뜨였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아직은 희미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여 그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하고요. 열어주셨나요? 안 열어주셨나요?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부으시고 그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그를 다시 안수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전해요. 즉, 그의 눈이 분명하게 보도록 뜨여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복음을 더욱 밝히 보고 밝히 전하고요. 그날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이 고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희미한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똑같아요. 믿음의 고백은 바뀐 게 없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는 희미하게 보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밝히 보고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밝히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와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밝히 보도록 인도하셨나요? 베드로 자신?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눈먼 맹인을 고쳐 눈을 뜨게 하실 때 희미하게 보이지만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밝히 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계속해서 안수하시며 더욱 눈을 뜨게 하시고 밝히 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뭘? 십자가의 주님. 천국 복음. 계속해서 더 가르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더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드러내시고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듯 가장 가까이에서 보도록 분명히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12.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나 분명하여 질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히 알게 되리라. 물론 이 내용은 구약의 부분적인 계시가 완전케 되는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는 성도의 삶에서 보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밝히 보게 되는 이 사건도 연결해 볼 수 있죠. 모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때는 사람들이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때는 아닙니다. 계시적으로 보면. 이제는 66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고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드러났거든요. 성령님이 오셨고 십자가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셨고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신앙 고백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많이 보고 듣고 밝히 고백하는 고백인 것은 분명하죠.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지만 아직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다 보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이렇게 성경에서 다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마치 희미하게 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 삶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온전한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희미한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도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하고 천국도 희미한 겁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는데 이렇다는 거죠. 어둠에 있어서가 아니라 빛에 속했는데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겠지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나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지금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고백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구하는 자가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야 네가 왜 두 마리나 하냐? 너 믿는다 그래놓고 아, 믿지 못한다고? 야 너같이 두 마음 품은 자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자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그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님 내가 믿는데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자도 깨닫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지만 아직 뚜렷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내가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기에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더욱 밝히 보고 듣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린 끝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도 무기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도 무기력할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높이와 너비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더 알게 해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밝히 보고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이루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간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화내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함을 도와주소서. 이 간구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능히 넘치도록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구하며 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보고 듣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거예요. 천국의 삶은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가장 뚜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며 완전한 빛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그날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밝히 보는 자들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영의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서가 아니라 여전히 희미하게 보고 뚜렷이 보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뒀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보게 하셨고 또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더욱 뜨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밝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힘 넘버 445 태산을 넘어 섬곡에 가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